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마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뭘까요? 1번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나와요. 1번은 확실히 예루살렘입니다. 2번은 뭘까요? 우리 생각에 많이 나오지 싶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령 뭐 갈릴리라든가 가나안이라든가 이런 지명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지명은 예루살렘입니다. 2번 뭘까요? 2번은 좀 맞히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인명으로도 쓰이고 이게 지명으로도 쓰이거든요. 이게 워낙 개수가 많은데 섞여 있어서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지명으로만 쳤을 때 이스라엘이 2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지명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과 이게 상대어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짝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해서 악의 대명사로 바벨론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악의 대명사 그러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사탄의 상징으로 바벨론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약으로 내려오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의 대명사로 바벨론이 사용이 되고요. 훗날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에 대한 상징으로도 바벨론이 쓰입니다. 계시록에 내려가면 사탄에 대한 상징,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해야 할 지명으로 또 바벨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이 많이 등장은 하지만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대비되는 이름으로서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는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본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든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든 유대를 멸망시키는 데 바벨론을 썼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존하고 그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군사력이 아주 막강해서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면서 결국은 유대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만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다른 측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운동 잘하는 아이들, 씨름 잘하는 아이들 이래보면서요, 이야 힘 정말 세구나 이래서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힘만 센 게 아니고요, 공부도 아주 잘하더라, 머리도 좋더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지사님이 이 공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그런다 하시길래 처음에는 제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요, 저 지독한 공부벌레 아니겠습니까?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아닐까요? 그런 학생들에게 악기 만지는 아이들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악기 하나 제대로 다루려면요, 그게 1, 2년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될까 싶어서 올라갔다가 제가 참 깜짝 놀란 겁니다.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야, 그 저 공대 학생 하나 나와서 피아노 치는데 참 놀라겠대요.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피아노도 치네. 아, 이거 사람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군사력이 세서 세상을 다 점령을 했다. 그건 아는 일인데 그거 아닌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또 귀하게 사용된 것을 보고 제가 바벨론을 다시 보게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점에 관심을 두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키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가 따라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한데 멸망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 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는 애굽과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그 당시 신흥 강국입니다. 새롭게 나라가 일어나서 애굽과 바벨론이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던 사이에 그 한가운데에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 쪽으로 붙어야 한다? 바벨론 쪽으로 붙어야 한다? 그래서 애굽파, 바벨론파 이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일어나는 강국 바벨론,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애굽, 어느 쪽에 붙어야 됩니까? 이러면요. 그러면 어느 쪽이어야 됩니까? 분명히 조정은 애굽파, 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왕을 복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파가 더 있었습니다. 애굽파도 아니요, 바벨론파도 아닌 다른 한파. 이게 무슨 파죠? 그 파의 우두머리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파죠? 뭐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파죠. 아무리 위태위태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이사야의 메시지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지만 잘 안 듣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유다는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야김의 아버지였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왕이 있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근데 바벨론은 유다에서 보면 멀어요. 근데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지금 막 솟아오르는 바벨론하고 싸움을 하는데 애굽의 바로 느구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옆을 통과해서 저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이 요아스 왕이 막으려고 버티다가 오히려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전투에서 왕이 죽고 바로 느구는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집니다. 아수르는 그 전투에서 짐으로 해서 아수르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너그가 후퇴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엉뚱한 데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유다를 다시 쳐버립니다. 죽은 요시아 왕 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바로 너그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쳐가지고 이 요아스를 잡아가버립니다. 요아스는 그래서 재임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아들을 붙들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 이름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왕이 세워놓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종속돼서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이러고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유는요? 애굽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애워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렸더라 얘기가 그래 끝났을 듯한데 2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럼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멸해버린 왕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왕이 이 유다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어쨌다고요? 어쨌다고요? 여러분 2절에서 주목해야 할 글자는요. 주어를 잘 보세요.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 다음에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를 넘겼다고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갈 때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할 단어는 얼마를 가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 결국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다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얼마를 가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거기다가 보관해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다시 연결하면요.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그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정말 먼 곳입니다. 거기서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를 주었더니 이 왕이 그걸 가지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된다.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고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 마지막에는요. 경고했던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정한 범위만 허용했지 그 이상은 허락지 않으셨더라라는 게 이게 2절입니다. 셋만에 안 나오면 죽었다 이러면서 부릅니다. 하나, 둘, 그 다음 뭐죠? 둘 다 뭐예요? 셋 아닙니다. 그 다음 셋 나와. 이건 참 모진 경우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요? 둘 반 다음에는요? 그 와 반에 반이 나옵니까? 웬만하면 안 때릴게 그 말입니다. 웬만하면 안 죽일 테니까 둘 반, 반에 반 이럴 때 나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는요. 하나 이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어야 해요. 정신 안 차리니까 훗날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둘, 그러다 결국 세 번이나 바벨론 왕이 돌아와서 세 번째에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만 그의 손에 맡기셨더라. 이러면 이게 경고하나 이럴 때 돌아 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이 2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이 이 장면을 기록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 역사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그 점에요. 부왕이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급하게 돌아갑니다. 부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21일 만에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까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 하는데 그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일이면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급박한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조금 추정이 필요합니다만 명확치는 않은데요. 이 여호야김을 폐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짐작컨대 너 바벨론에 충성할 거냐 말 거냐 확실한 서약을 받고 왕을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 있는 이 그릇 얼마를 가지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황은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모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요. 성경의 기자는요. 주께서 얼마만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우연하게 사람의 손에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의 경고를 준 것이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후일담입니다마는 여호야김이 그 약속에 따라서 바벨론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벨론과 친하게 지냈더라면요. 아마 느부갓네살이 다시 오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얼마 후에 애굽이 좀 득세를 하니까 또 애굽 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요 놀래가지고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다른 왕을 또 세웁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 들어와서 그 여호야긴 왕을 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긴도 석 달 반께 왕로로 타지 못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와중에 한 11년 정도 왕위에 있었습니다만 석 달 만에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운 왕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도 또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죠. 후일에 그렇게 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극히 일부만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더라. 하나님께서 1차로 그렇게 경고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3절, 4절을 보십시다. 왕의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마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쓸만한 인재, 그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경황 없이 급하게 귀국해 가면서도요, 쓸만한 인재 얼마를 잡아간 겁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몇몇 사람은요, 그 왕자나 귀족들 지도층에 있는 몇 사람을 잡아가면 틀림없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잡아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왕이든 그 신하들이 다시 또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인질 삼아 잡아갔는데 여기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인질로 잡아간 게 아니고요. 데려가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왕궁에 세울 작정으로 데려간 겁니다. 여기 바벨론의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점령한 그 나라의 적국에서도 그래도 쓸만한 인재 같으면 사람을 뽑아다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아니, 다니엘 보세요.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질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군사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빌론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또 한 귀중한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바로 이 점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는요, 정말 고급 관리가 됩니다. 바빌론에서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요, 바벨론이 다시 유대를 침략했을 때 2차, 3차, 그때는 많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마지막 3차 때는요, 정말 눈 똑바로 밝혔다 싶은 건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포로로 잡혀서 그 먼 곳까지 갔는데요, 가서 봤더니 자기 동족이 바벨론에 높은 관리가 되어 있더라.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그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가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먼저 잡혀갔던 우리 동족들이 거기서 아주 높은 관리가 되어 있더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5절 봅시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로 잡아온 인재들에게요, 3년간 먹고 마실 것 다 줘서 공부 다 하게 해서 왕을 보좌하는 높은 관리로 쓰려고 하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한다면요, 포로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저 시골에 능력 없는 내 단 머리 하나는 좋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아이 데려다가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의식주 다 제공하고 학비 다 대주고 공부할 거 다 대주고 공부시켜가.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변호사 돼서 자기 생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대요. 고시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결국은요, 교회가 고시 공부 끝날 때까지 먹고 자고 학비 될 거 다 대줘가지고 공부해가 결국은 변호사가 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참 명한 거는 포로로 잡아온 녀석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먹여가면서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높은 관리로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이래서 높은 자리에 올리면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사람들 때문에 바벨론이 일찍 망한 거 아닐까? 여러분, 바벨론은 실제로 나라 자체로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한 150년 만에 망해버리니까요. 9.11 테러 때 비행기 몰고 그 돌진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비행기 기술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비행기 조종하는 기술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미국에서 배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작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요, 세계의 내로를 하는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요, 장학금 주어가면서 외국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부작용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공부한 인재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 있을 때요, 미국을 향해서 칼을 빼들 확률보다는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도 이렇게 데려온 인재들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망한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갔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게 위험한 요소였습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그 바벨론의 어리석은 왕 때문에 망했습니다. 벨사살 왕 아닙니까? 데려와서 키워서 잘 키운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간 왕, 그 왕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라에서는요, 이 나라를 지켜나갈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장교 키우는 데 돈 많이 들어가죠. 특히 비행기 조종사 키우는 데는요.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조종사 한 사람요. 이런 사람들 잘 키워놔야 어쨌든 국방이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라의 국가의 장래가 거기에 달려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니까요. 이 인재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염려하는 분들은요, 정말 유능한 인재가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사, 변호사,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만한 인재가 의사나 변호사로만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답니다. 그래야 거기서 연구하고 연구한 업적 가지고 잘하면요, 수백 수천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사람 키우는 게 나라의 장래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장학금 제도요. 가난하지만 머리가 우수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괜찮은 선생님들 중에요, 대부분 옛날에 가난한 집안에서요, 돈이 없어서 선생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학비가 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들이 군대도 있었고, 뭐 농협대학도 있었고, 세무대학도 있고, 경찰대학도 있고 그랬습니다.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데려다가 유능한 인재로 많이 키워 나가려고 했었는데 오늘날 많은 장학금 제도는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의 장학 제도는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 제도였지만 오늘날은 가만 보면요, 그 장학 사업이 가만히 보면 구제 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능력은 없지만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을 키우는 이 일도 결단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인재를 그렇게 키우지 아니하면 나라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뭐 목사가 돼서 자꾸 나라 걱정만 해가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장황하게 국가를 염려하는 얘기는 제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장래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장래를 생각하면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누굴 키워야 합니까? 목사를 키워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한국의 교회가 교회의 재정으로 교회 재정을 목사를 키우는 데에 얼마를 쓰고 있느냐? 별로 안 씁니다. 쓰고 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참 놀란 것 중에 젊은 교수들 몇몇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저렇게 젊은 분들인데 언제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참 멋진 강의를 하고 훌륭한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가 참 궁금했었는데 물어봤더니요. 서울의 몇몇 교회들이요. 학비 천액을 지원하고 생활비 천액을 지원해가 유학을 시킨 겁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유학을 시켜왔는데 여러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보다가 그렇게 유학시키는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키워가지고 데려와서 교단에 아주 유능한 교수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 키울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오면 되잖아요. 사와서도 안 키웁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듣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잠시도 쉬지 않고 하라. 평일 신방 다 쫓아다니고요. 설교 준비할 겨를이 없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신대원에 가면 성경 다 배워 오십니까?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그렇게 많이 볼 겨를도 없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졸업하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할 겨를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신대원 졸업하면요. 공부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고 준비했던 것들이 들어있습니다만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나마 성경책 하나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앞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신학교 졸업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 공부 이것저것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벼르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을 그냥 밀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를 데려왔어도 정말 성경 말씀에 열심히 몰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교회들이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세월 지나가지고 담임 목사 되면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요.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사가 없다면 그럼 목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정말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사가 없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당장 저 이동이 한번 보셔요. 새로 지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 깨끗하게 잘 지어놨으니 다들 잘 돼가고 있죠? 큰 교회들은요.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이런 게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개척교회를 몇 개 했다라고 말할 때 땅 사서 교회 지은 걸로 끝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몇 개 쎘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보기엔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 뭘 보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보고 오셨습니까? 이 한쪽 구석에 이 허름한 건물에요. 왜 오셨냐는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목사를 키워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만 신학교에 갑니까? 남의 얘기 그만두고요.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구해올라 합니까? 그냥 목사 담임 목사 구합니다. 그러고 광고 내면 해결됩니까? 아마 광고 내면요 이력서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 보고 고르면 되죠. 먼 훗날의 얘기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목사님은 이 교회에 이력서 안 낼 겁니다. 왜요? 그런 분은 어딘가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력서가 많이 쌓이겠지만 진짜 이력서 냈으면 싶은 분들이 이력서 안 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포항골짜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었어요? 한 번쯤은 생각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교회가 밀어가지고 목사를 만들고 그분이 훗날 또 교회를 맡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남한 한국 교회가요.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통일만 되면요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만 준비한지 아시죠? 돈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만 되면 북한에 쫓아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죠? 다 뻔하잖아요.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다음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당장 뛰어가서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경우가 그리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군사력이 막강해서요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그 바빌론이 점령한 그곳에서 인재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재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요. 총리직에 있으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하셨던, 우리가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긴 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거다라는 기한이 찼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뭘 하다가 그걸 깨닫게 되죠? 우리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어쩌다가 깨닫게 되죠? 총리였던 다니엘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미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가겠다 하셨으니 가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잘 살아라. 70년은 채워야 한다. 그 얘기를 끌려가기 전에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훗날. 에스라를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없더라면 에스라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에스라라는 이런 말씀에 익숙한 자가 나왔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학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좀 추정이긴 하지만 훗날 예수님 때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동방이 어디냐도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최소한으로 바벨론이나 이쪽 지역일 거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 있는 이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이 성경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던 이 유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요시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 속에 감춰진 책을 하나 발견을 해냈습니다. 요시아가 그런 책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성전 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그 선한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은요. 바벨론의 그런 정책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그에게도 바벨론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도 이런 인재가 중요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고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인재가 돼야 하느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만한 그릇을 찾아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우리에게로 눈을 돌립시다. 우리 자신이 이런 인재가 되어서 훗날 귀하게 사용받을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막 정 바빠서 안 되면요. 부인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훗날 남편이 살림 살고 부인이 열심히 말씀 증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좋은 모범이 초대교회 때 벌써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녀가, 우리나라에서 뭐 남녀가 유별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랬을는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 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아굴라는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겁니다. 쓰기는요? 부인이 열심히 썼을 겁니다. 뭐 하는데 썼다고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부가 초대교회 사도와 버금가는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사실 아시죠?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아마 부인이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훗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남편이 그동안에 일만 열심히 했으니 나중에 집안 살림 살고요. 부인이 말씀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요.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요. 참 그를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틈틈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공부하는 데 나와서 같이 성경 배웁시다 이렇게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요. 집에서 아니면 뭐 여유 있는 시간에 함께 놀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군사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도 쓰였지만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온실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힘도 센데다가 머리까지 뛰어나면 금상첨화죠.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잘하네. 그러면 다시 보게 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야, 회사 일, 회사에 정말 유능하다 그런 말을 듣길래 회사 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도도 잘하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여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요. 여러분 직장 일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직장 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직장 일, 자기 맡은 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야, 성경도 잘 가르쳤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요. 자기 맡은 일에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애쓰시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뭐 할 수 있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아마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드리느라고 순서에 따라서 그냥 성경을 펴봤는데 또 하필 그 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순교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생각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 당부를 했었는데요. 베드로의 당부도 그러하고 바울의 당부도 그러합니다. 연세 조금 더 드시면 은퇴하고요. 은퇴하고도 몇십 년을 더 사셔야 하는지 아시죠? 뭐하고 사실랍니까? 우리 아버님이 경로당에 잘 안 가신답니다. 왜 안 가시는데요? 했더니 가면 10원짜리 그 고스톱이나 칩니다. 그거 말고 할 게 거의 없대요. 그런데 끈수만 있으면 이 여자들이 말이야. 저희 아버님이 여자들이 가면 용서하십시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요. 막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대게 해서 못 가겠다. 그래 안 간답니다. 연세 많이 드셔도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요. 시간 많습니다. 말씀 가르칠 능력이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부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고 말씀을 말씀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